소식이 생겼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가운데 옌스 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순간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며 당신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맹국들은 나토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함께 서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번 일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데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일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사울린 니니트레스 핀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날 예정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핀란드 스웨덴 정상들과 나토 가입 문제와 유럽의 안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기타 잔혹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포착, 분석하고 공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갈등 관측소로 명명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선택한 잔혹한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군의 행동에 대한 자료와 자료의 문서화와 검증, 공개된 증거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 관측소는 또 위성사진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정보 등 공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분석, 보존하고 국제법 기준에 맞춰 현재와 미래의 책임 규명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지원 인력 등 42명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단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ICC에서 다룰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단일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으로는 이번 조사단이 2002년 ICC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증언 등을 수집하고 법의학적 디지털 증거가 적절하게 수집되고 기록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 기타 국가 출신 국가 전문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가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탄도 분석과 법의학적 증거를 보존하는 의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 같은 나라에서의 대규모 코로나 확산은 새로운 변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 담당 국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국장은 당연하게도 특정 국가들이 현존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WHO는 바이러스 전염을 저지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이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140만 명이 넘는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며 북한 내 코로나 확산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지난 14일 발생한 뉴욕 북부 버팔로의 총기 난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가족을 유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적 증오가 원인으로 밝혀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인 우월주의는 독이며 최종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은 국내 테러로 규정하고 증오를 위해 가한 폭력이자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고 규정하는 권력을 향한 악랄한 갈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공격은 증오에 가득 찬 소수의 견해를 대변한다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이며 혐오적인 소수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백인 남성 페이튼 갠드론 씨는 지난 14일 버팔로의 흑인 거주 지역 내 슈퍼마켓에 들어가 무차별 공격을 가해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당국은 갠드론 씨가 조사 과정에서 백인들이 유색인종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대체 음모론을 범행 동기로 거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속에서도 핵실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법 연장 법안에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기조가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함경북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회담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와대 시대가 마감되면서 새로 생긴 용산 대통령실에 공식 외빈이 찾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통령실에서 미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 협의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안 빼고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양쪽이 이행할 내용이 완성 단계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동작동 현충원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만찬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됩니다. 이후 잠시 휴식 시간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총 3시간 일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미한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 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 여부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본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정상회담 2박 3일 기간 북한에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미한 정상이 즉시 미한 연합 방위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 B를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양국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이어진 군사 동맹과 미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경제 동맹에 이어 이번엔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21일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IPEF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입니다.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연대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IPEF에서 국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약품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이 한국의 보건 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고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한이 북한의 의료와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반응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속에서도 핵실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절하고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have never seen the DPRK regime prioritize the humanitarian concerns.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핵실험을 보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안정한 프로그램보다 자국민의 인도적 우려를 우선시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그런 보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 계획을 사전에 노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굴착 활동을 벌이는 등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매우 필요해 보이는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북한이 계속 거부하는 건 또 다른 모순이자 심지어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완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nother great irony, or perhaps it's even a tragedy. In that even as the DPRK continues to refuse.
이어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측근을 돌보기 위해 계속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백신 지원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기부를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Unfortunately, to date, the DPRK has refused all vaccine donations from COVAX.
이어 안타까운 이유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적 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보고 싶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필요할 경우 억제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미국과 국제구호단체, 보건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기증한 화이자 백신의 분배를 결정하는 건 코백스라며 코백스가 북한의 백신을 할당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나 아프리카 연합에 그렇게 한 것처럼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COVAX that determines allocations for the Pfizer vaccines we have donated.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백신 제공분을 일관되게 거부한 건 북한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양자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안타깝게도 그런 조치 중 많은 것들을 진전시키지 못하게 한 건 북한 지도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열자들이 연일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내부 통제로 민심 동요를 막고 김 위원장의 영도력을 부각해 현 상황을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초기 위기 대응이 미숙했다고 질책하며 간부들에 대한 강한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건국 이래 첫 방역 실현의 초기부터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회의성, 비활동성이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개최를 예고한 당 전원회의 등을 계기로 관련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선 현재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는 데 따라 국가 방역 정책을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반적 방역 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주고 나갈 때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현재 방역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2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처음 인정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와 달리 이번엔 모두 마스크를 벗은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23만여 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 발열 환자는 모두 172만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62명입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발열 환자는 지난 15일 39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16일 27만여 명, 17일 23만여 명으로 대규모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감소 추세로 전환된 셈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외부 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봉쇄 중심의 방역 대책으론 전파력이 센 신종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감소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한국의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치료제 공급, 백신 접종, 의료체계 정비 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 이동 통제를 풀면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것이라며 북한의 현 방역 대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제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밖에 적용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낙후한 의료 시스템으로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발열자와 사망자 수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정치국 상임위 회의를 통해 상황 호전을 주장하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인 것은 민심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에 따른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봉쇄형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진정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단순히 한국식으로 계산을 해도 사망자는 최소 수천 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북한 일반 주민들의 희생이나 여러 가지 혼돈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방역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고 연일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현재 방역 비상 상황을 내부 통제를 통한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당 정치국 회의에 이어 두 차례의 당 정치국 협의회, 당 상무위원회 등 회의체를 연일 가동하는 한편 평양시내 약국 등 의료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대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달 이어진 대규모 정치행사 때문인데도 김 위원장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행사가 당점이 뭐냐? 수용상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최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한 건데 그거는 이제 수령의 무월성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서 책임을 이제 처럼 시스템에 다 돌리는 이런 모순운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이 된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김정은이 혼자서 위기를 지금 타개하는 거로 그림을 그려가고 전체 인민을 지금 찬행을 하는 우상화 여기다 이제 중점을 두고 이게 가장 모순적인 측면이죠.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10년,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 겹친 지난달에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역대 최대 인원을 동원해 평양에서 중앙보고대회와 군중시위, 열병식 등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이 4월 25일 열병식 이후 닷새 뒤인 4월 30일 열병식 바닥대열에 동원됐던 청년들을 모두 불러 모아 기념사진을 찍자고 지시했고 노동절인 지난 1일 지방에 나가 있던 청년들을 긴급수송하면서 결국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7일 북한에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WHO has repeatedly said that where you have unchecked transmission, there's always a higher risk of new variants emerging. And part of that strategy of suppressing infection and vaccine.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대응 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내 코로나 발병과 관련한 질문에 세계 보건 기구는 전염을 잡지 못하는 곳에서는 항상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위험이 더욱 높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국가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확실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야수스 WHO 사무총장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140만 명이 넘는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며 북한 내 코로나 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announced through their state media their first outbreak of COVID-19 with more than 1.4 million suspected cases since late April. WHO is deeply concerned at the risk of further spread of COVID-19 in the country, particularly because the population is unvaccinated. And many have underlying conditions putting them at risk.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에 신종 코로나 발병 현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기술적, 물자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에는 코로나 검사 키트와 필수적인 의약품, 신종 코로나 백신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연일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방역 지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을 통제하려면 북한은 자력갱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accept foreign aid to help them. You kn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saying, you know, several times now that they're willing to provide, you know, not just vaccinations, but the
뱁슨 전 고문은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의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지원 의사를 밝혔다며 현 시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지금 북한은 자립 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뱁슨 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도 이날 BOA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의 전면적 봉쇄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은 궁극적으로 식량 안보와 바이러스 통제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할 주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6월까지는 한 해 농업 생산량을 가늠할 모내기 철인데 이 시점에 내려진 전국 봉쇄령은 식량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코로나 초기부터 대외적으로 폐쇄 정책을 고수하며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마저 거부해왔는데 또다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서 현 상황을 풀어낼 뚜렷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이 만약 중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지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도 어느 시점에는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이라며 효과가 떨어지는 중국산 백신보다 미국산 mRNA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원 제한 수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전염병 발생 시 북한이 최선책으로 내놓는 봉쇄령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전염병을 다룰 적절한 의료 전문 지식과 보건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시행하는 폐쇄 조치는 바이러스를 통제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 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다면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은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실제로 국제구호요원이 북한에서 물자와 백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코로나 발병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DOA는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 미생물 면역학과의 존 무어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무어 교수는 북한에서 오미크론 BA.2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북한 사회에 매우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백신과 치료제를 도입하기에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엄격한 봉쇄 정책을 통해 시간을 벌여야 하지만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무어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BA2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 등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The Omicron variants that are now dominant worldwide are incredibly transmissible. So they're going to spread extremely rapidly in a country where
현재 전 세계의 지배종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들은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국 내에서 코로나 발병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구의 극소수만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당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같은 상황을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전염력이 강력한 오미크론이 몇 개월 사이에 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를 막기 위해 극도로 엄격한 봉쇄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시도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봉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정부가 무엇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매우 심각한 지역적 감염병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A virus that spreads rapidly in a very large number of people is a recipe for the evolution of new variants. And so yes, there is the potential for new variants.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바이러스는 수많은 감염을 거쳐 진화됩니다. 바이러스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며 복제될 수 있도록 진화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에 더해 백신이나 이전 감염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과 에리트레아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코로나 대유행의 심각성을 얼마나 높이나요?
Any unvaccinated population is going to be vulnerable to a surging outbreak when you have a variant in the Omicron family because they're so transmissible.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 어떤 인구 집단도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취약합니다. 오미크론 세부 계열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감염자와 가까이 접촉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이 되나요?
Omicron is transmissible in exactly the same way that all previous COVID variants are transmissible by sneezing, exhaling, coughing.
오미크론은 이전의 모든 코로나 변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전파됩니다. 재채기, 숨내쉬기, 기침 등으로 전파됩니다. 이것은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바뀐 것은 없고 다만 감염력이 더 강해서 새로운 숙주의 감염을 일으킬 때 노출이 덜 필요할 뿐입니다.
북한은 오미크론 BA2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확실한 건가요?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I don't know what facilities North Korea has for testing viruses, but it's fairly basic methodology and it would be pretty likely that they would.
나는 북한이 어떤 바이러스 실험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기본적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발생한 바이러스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쩌면 중국 과학자들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죠. 북한에서 오미크론 BA2가 발생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첫 오미크론을 BA1이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전파력이 조금 더 높은 BA2가 파생돼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BA2가 발생하는 것이 놀랍지 않죠. 동아시아에 이밖에 BA4와 BA5 등 전파력이 더 높은 다른 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했던 북한에서 발병한 것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미국, 한국, 여러 유럽 국가들은 엄격한 봉쇄 조치들을 완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Well, this deception that the pandemic is over is a bit of a myth. I mean, there's this tendency in the States and Europe to say, well, we're finished with the virus. But the question is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났다는 인식은 신화, 즉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미국에도 이번 겨울에 수천만의 새로운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고 유럽에는 벌써 감염이 폭증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주에서 효능이 좋은 백신을 접종하면 이들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사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 증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접종률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에서도 오미크론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대비했을 때 인구가 적은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과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국제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따라서 팬데믹을 억제하는 데 있어 북한의 이번 발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 국내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이 리보핵산 계열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제 와서 시노백 백신이라도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Yes. It would be beneficial to use any of the approved vaccines. I mean, the vaccines vary in their potency. The Chinese inactivated.
세계 보건기구가 인정한 어떤 백신이라도 사용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백신은 종류별로 효능이 다른데요. 중국산 백신은 효능이 썩 좋지는 않지만 사망을 막을 것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면역을 강화해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게 하죠. 북한에는 중환자실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백신도 아무것도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산보다 낫지만 리보핵산 계열에는 못 미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상황을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어떤 백신 접종도 북한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와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발병하면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보급하려면 저온 유통망, 콜드체인이 필요한데요. 국제사회가 북한에 빠르게 지어줄 수 있을까요?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mRNA vaccines because they need to have freezers to be shipped and stored. That is extremely logistically difficult. The AstraZeneca vaccine.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중국산 백신은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지 않기에 운송이 덜 어렵지만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이 백신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된 과거 결정들을 고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북한은 서방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겠지만 중국도 심각한 코로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The drugs like Pavloxid, if they were available, they could certainly be used in the sickest people to try to keep them alive. But you have to.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 치료제를 가장 아픈 사람에게 써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감염을 진단하고 며칠 안에 처방을 해야 하죠. 따라서 코로나 검사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양호한 보건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서방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과 같이 보건 체계가 제한적인 나라에서는 더 어렵죠. 코로나19 단클론 항체는 훨씬 비싸고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과도 없습니다. 단클론 항체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정맥 주사를 놓아야 하죠. 북한의 특권층이 아니라면 실용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는 백신도 치료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북한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Well, they're going to have to try to do what China has been doing and go into strict lockdowns and reduce the rate of spread of the virus.
중국이 했듯이 엄격한 봉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엄격한 봉쇄는 효과가 있지만 무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가 꽤 잘 되는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한 정책을 매우 엄격히 도입할 것이고 어쩌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순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매우 심각한 경제적 피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며 어쩌면 지금으로서는 북한에게 유일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 미생물 면역학과의 존 무어 교수로부터 북한에 발병한 오미크론 BA2의 특성과 향후 확산 전망, 북한 당국의 선택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미국 외교협회 황인종 국제보건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앞으로 북한의 코로나 대처에서 중국의 역할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확산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의료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VOA에 북한 당국의 발표에 모순이 많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리즈 트러설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내 첫 공식 코로나 발생 소식이 인권에 미칠 영향과 북한 당국이 취한 봉쇄 조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likely human rights impact of the first officially reported outbreak of COVID-19.
성명은 백신이 부재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전파되었다면 인권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한의 검사 역량과 의약품, 장비 부족 등 제한적인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은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고 국내 이동을 제한해 식량과 의약품, 보건의료 접근을 제한한 북한 정부가 초래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봉쇄 기간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 억압도 증가했다며 국경 출입국을 시도한 주민들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 승인, 외부 정보 접근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트러설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의 이런 엄격한 격리와 최근 적용한 추가 조치는 이미 식량 확보 등 기본적 필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도입한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필요성과 비례성을 따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기한을 정하고 국제인권법을 엄격히 준수하게끔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authorities to ensure that all measures adopted to tackle the pandemic are necessary.
북한 당국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유행 대응 경험을 참고해 모든 제한 조치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건전한 공공정책 방안과 충분한 국가 자원 활용을 통해 부정적 여파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설 대변인은 또 코로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선 정부 간, 국제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유엔과 의약품, 백신, 장비, 다른 생존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해서 인도주의 지원 채널의 개통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의료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VOA에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발표에 모순점이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믿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국 중 하나, 특히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통제가 강력한 곳이라며 며칠 안에 코로나 감염자가 수십만 명으로 확산했다면 평양보다 신의주와 라진, 휘룡 같은 접경 지역에서 먼저 발생했어야 납득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접경 지역에서의 코로나 발생을 숨겼을 가능성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며 만약 발생했다면 중국 전화기를 소유한 일부 주민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접경 지역의 가족과 통화한 한국 내 복수의 탈북민은 15일 VOA에 가족이 코로나에 대한 언급 없이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앤키 등 일부 대북 매체는 최근 해산 등 접경 도시에서도 발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24시간 동안 발생한 39만여 명의 발열 환자 중 51.4%인 20만여 명이 평양 시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의료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 당국은 원하면 나라와 도시 전체를 봉쇄할 수 있는데 북한 지도부가 이런 팬데믹 발생을 용인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왜 북한이 갑자기 외부 세계에 이를 알렸는지, 팬데믹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히면서 왜 지금 이를 발표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백신이 없는 것과 주민의 면역력이 부족한 문제 말고도 백신을 접종할 인프라 자체가 없으며 일부 전문가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도 존재하지 않고 이는 가격이 매우 비싸 북한이 감당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처럼 면역 효과가 높은 백신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이런 백신이 들어가면 평양의 모든 엘리트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갈 것이라며 그들의 우선순위는 주민이 아닌 정권이기 때문에 결과는 암울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의사 출신 탈북민들도 VOA에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구심이 든다며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결성 목적으로 코로나 발병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연합뉴스 등 일부 한국 언론들은 17일 김정은이 코로나 확산을 리더십을 쌓고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혼란을 대동란이라고 말하면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북한 매체들은 이를 치적으로 선전하며 내부 결속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 중국에서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대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코로나 방역 물품을 운송할 계획이지만 북한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중국으로부터 약 18만 3천 달러어치의 마스크를 수입했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올해 1월 중국산 얼굴용 마스크 수입에 5만 7,680달러를 지출했으며 2월과 3월엔 각각 8만 6,406달러와 3만 9,710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입한 마스크 전체 무게는 약 26톤, 수량 기준으로는 약 748만 개입니다. 다만 748만 개로 표시된 수량을 전체 무게와 금액에 대입할 경우 마스크 한 개당 무게가 무려 231kg, 금액으론 약 40달러에 달하는 만큼 중국 해관 총서가 의미하는 마스크 한 개는 박스 혹은 팔레트 단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공식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수억 개의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가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12개월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마스크 총액이 약 36만 2천 달러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이미 작년 마스크 수입량의 절반을 올해 첫 3개월 동안 채웠습니다. 북한이 마스크 수입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마스크 수입 규모는 주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 702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북한보다 약 40배 많은 양을 구매했습니다. 또 2억 1,568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한 일본이나 502만 달러의 미얀마, 142만 달러의 캄보디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북한의 마스크 수입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산 의약품 반입을 크게 늘린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북한의 의약품 수입액은 1,128만 달러로 전년도 1,863만 달러의 60% 수준을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타민을 포함한 의약품이 14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항생제 88만 7,892달러, 항생제 일종인 세프트리악손 69만 6천 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인체에 사용되는 백신도 31만 1천 달러치 수입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인지 표기되지 않아 정확한 용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은 각종 의료용품도 올해 79만 5천 달러를 수입해 전년도 2만 8천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입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용품과는 별도로 현재 국제지원기구와 민간단체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목록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품목을 대거 포함한 상태입니다. 이들 품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들로 상당수는 북한의 강도 높은 국경 봉쇄 정책 때문에 아직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한 채 중국 쪽에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목적으로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기관과 단체는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과 싱가포르 적십자사, 독일 정부,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한국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등입니다. 이들 기관은 소독용품 세트와 진단장비 등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한 용품을 비롯해 산소 공급기 등 치료도구의 대북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또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대당 4천에서 8천 달러에 달하는 열 화상 카메라 20대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다룰 주요 의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동맹과의 협력관계를 안보에서 경제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부수장 겸 한국 석좌는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외에 동맹과 확장 억지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전화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확장 억지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부터 24일까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하고 23일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24일엔 호주, 일본, 인도 등 쿼드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합니다. 차 석좌는 올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이미 16차례 시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와 방공미사일인 아이언돔의 조기 배치에 대해 언급했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또 전임 문재인 정부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쿼드와 협력할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차 석좌는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보다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둘러싼 북한의 상황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지원을 한다면 북한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보다는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을 통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콧 케네디 CSIS 중국 부문 선임 고문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사실상 동맹 정책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동맹들과 최대한 협력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세계를 구축하고 그에 반하는 세계가 구축되는 것은 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을 통해 안보 영역에만 머물던 미국과 동맹 간 협력 관계를 경제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CSIS의 매튜 굿맨 경제부문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중에 전통적인 동맹 관계나 북한 문제 등 주요 안보 사안에 더해 경제 협력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굿맨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출 규제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첨단 기술과 제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경제활동 규범과 기준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미국이 경제 프레임워크를 구상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의 전략은 호주와 일본, 한국 등 미국의 핵심 동맹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해 미중 관계에서 그 나라들의 역할을 중립화시키려는 것이었다며 중국이 미국보다 이들과 더 큰 무역 관계를 갖고 있기에 이 같은 전략이 유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그동안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관계가 안보에만 치우쳐 있었다면서 미국이 영내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통합하거나 경제 질서와 관련해 규범을 세우는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제 질서와 규범을 중국이 세우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미국에 가까운 동맹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택하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나라들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위협을 통해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법 연장 법안에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기조가 처음으로 명기돼 주목됩니다. 국제단체들이 독립적 평가에 기초해 현장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구입니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인데 기존 법에는 없는 북한 내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한 의회의 인식과 대북 코로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담긴 겁니다. 특히 상원 법안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지난 12일 코로나 확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발의됐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지난 3월 말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이 주도했고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의원,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미셸 스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어 상원에선 지난 12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의 엄격한 국경 봉쇄,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장 활동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선 기근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는 사살 명령도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북한 주민들과 한국인 한 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조치와 국제사회 지원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을 다루는 데 있어 꼭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그리고 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제 관계자들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보고서 조항에 따라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이 북한 전역의 주민들과 북한 내부의 인도적 지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데다가 매번 의회가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켜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북한 내 코로나 관련 문구와 조항은 의결 시 최종안에 큰 변화 없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코로나 관련 문구를 담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코로나 관련 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지난해 초 재상정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하원 외교위 아텔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지난해 중순 VO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등과 관련한 대북 인도 지원 제공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의 경우 올바른 곳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승만 1편을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5월 18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TVA 테네시 벨리 오토로티 액트법에 서명합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뉴딜, 새로운 합의라는 경제 재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나라를 경제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33년 5월 18일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법에 서명한 것입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7개 주에 걸쳐 있는 테네시강에 16개의 댐을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로 1942년 초까지 미국에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값싼 전력을 공급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합니다. 당시 한국은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 전두환 등 유신잔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각지에 계엄군을 주둔시켜 시위를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압작전이 광주에서 펼쳐졌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앞에 배치된 계엄군은 진압봉으로 학생 등을 구타하고 연행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폭행을 가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잔인함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도심 곳곳에서 시민과 계엄군의 대치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988년 한국의 제6공화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실체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